탈무드에 보면 이 신앙의 합리화라는 제목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을 마시는 것은 허락이 됐는데 취하면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그냥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에 서게, 재판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나이 많은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뭐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취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간단합니다. 먼저 제가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성경에도 한 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니까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술을 한 잔을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옛사람과 새 사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는 두 사람이 만나면 술을 한 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와 새 사람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이 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한 잔씩 또 마셨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살아갈 수,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꽂혀가지고 보고 있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그 미국에 지금 현재 그 아주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이제 그 이퀄리티 있잖아요. 그 성 소수자에 대한 이퀄리티나 아니면 성 그 변 사람 트랜스 섹슈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이퀄리티나 아니면 그 아보션 그러니까 낙태에 대한 어떤 그 권리에 대한 얘기해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즘 집중적으로 이거 읽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속 터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킨더가든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 자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정하는 이 그 정치인들은 너무나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너무너무 막 속에서 막 분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미리 말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의 손자들이 학교 다니는 학교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시라는 이 장소는요, 그 당시 인구가 25만에서 30만 명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 중에서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신전을 섬기는 여성 사제만 2,000명이 넘었대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에 사는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이 아데미 신전의 신전 지기가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일생의 영광으로 이렇게 알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순례객, 그러니까 신전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순례객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장소입니다. 그 이 사람들이 그냥 신전에 오지 않지요. 어떤 바칠 재물을 갖고 오거나 또 물건 그 물질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런 어떤 화폐가 아닌 금이나 은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신전에는 그 당시 가장 많은 금과 은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었고 꼭 은행처럼 그렇게 많은 은과 금이 보관되어 있었다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어두운 세력이 이곳에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특별히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신전 안에서 도덕적 타락과 부정 이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식을 빙자해서 2,000명이 넘는 사제, 여성 사제들이 매춘 행위를 했고요. 살인자들이나 도적들, 강도들이 신전을 도피처로 삼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굉장히 많은 범죄와 어려움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을 이 에베소에서 가르칩니다. 아마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내면서 가르친 곳일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그 신앙을 갖기 힘든 도시였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가르치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들을 혼자 남겨줬어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도시에 이들이 신앙을 합리화하지 않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라고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의미, 은혜의 의미 이런 것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론, 구원론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과 또 그걸 승리하기 위한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만큼 그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적혀지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전에는 그들이 어둠의 자녀였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죽음의 자녀들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인지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고 있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외적으로는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로 인해서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 속에서 밝아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직장이, 우리가 사는 가정이,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로 인해서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 게으름에서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먼저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봉사와 전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소명을 잃어버리고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같이 소망의 그 하나님의 소망이 주신 그 소명도 잊어버리고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악하다고 알려진 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영혼이 어두움으로 잠을 자는 심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고 주의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악한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영적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감격을 입고요 매일 그냥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도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감사 찬양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이미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요 기도가 지루하고 섬기는 것이 짜증나고 전도하는 것이 두렵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러한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도둑처럼 들어온다고 말한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군사같이 이르러서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어디서 깨어나야 되냐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는 패배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이고 사단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허무와 또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떨쳐내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 나인성에서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과부로 살고 있던 홀로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사는데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장사하는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가다가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래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의 행렬로 삶의 행렬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 속에 그 여인이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빛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1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상담학을 강론하시는 분의 그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팬데믹 시대와 무기력증의 관계라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기력증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상실했을 때 내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해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죄책감으로 점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의욕을 잃어가는 것,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 시대의 이 시기에 현대인의 삶을 그 반영하는 그런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요. 아예 포기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잠을 자시는 그런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무기력함을 이기려면 이 그 상담학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 무기력함을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이며 그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빛이 비추어지고 또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거나 잠을 자거나 아니면 괜히 엉뚱한 방향으로 헤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잠에 깨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치시는 빛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또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려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주자적 근묵자학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준비하면서 보게 된 건데요. 그 뜻이 뭐냐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는 하지만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7절과 11절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7절은요, 우리가 악한 일들에 대해서 죄인과 함께 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11절은 그거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과 생각으로 부도덕을 즐기거나 아니면 마음과 상상으로 그것을 즐겨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위로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도 그런 것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도덕을 즐긴다는 것, 그리고 즐기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주류 사상과 그 맞대어서 동참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류 사상에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고 맞선다면 이것이 쉬운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목숨을 좌우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모든 사회로부터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왕따당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참여를 안 해도. 그런데 아예 관심도 드러내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이 사도바울의 말은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생명을 거는 믿음과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올곧은 믿음으로요, 진리를 외치는 것을 극단주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말 그 페미니스트나 아니면 평등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눠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차별주의자가 됩니다. 그 말하는 자체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번에 새로 임명된 대법관 청문회 때 그 대법관한테 묻습니다. 어떤 상원 의원이 여자의 의미가 뭡니까? 여자를 디파인 해보라고 얘기해 봅니다. 못해요. 자기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진짜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후보까지 됐겠죠. 근데 부정합니다. 그분이 정말 몰라서 부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시대에 그 주류의 생각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둠의 일을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 5장에 적고 있습니다. 5장 3, 4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유추함과 어리석은 일이나 희롱의 마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 4장 25절 32절에는 거짓, 분냄, 도덕질, 악독, 노함, 회방, 악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요, 에베소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이 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라고 살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참하지 말라는 이 말, 그러니까 그 말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꼭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돛 닦고 우리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요즘 같은 그 세속적인 세상에서 온종일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냥 대강 알아서 살라는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같은 장소에 있고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대화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을 갖지만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관심도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1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제 책망한다는 말을 쓰게 되면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뭐 불쾌감을 보여주고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책망하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납득시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증거를 제시해서 그 사람이 수긍하고 따라오게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수긍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 그 말씀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술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가 술을 마시면 건강이 손상되고 과음을 통해서 그 결과가 여러 가지 그 삶의 폐악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르치면 그거는 그냥 어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술이 나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나쁘다고 얘기하죠. 간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중독이 되면, 알코올 중독이 되면 여러 가지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것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술 취하는 것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5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정말 새로운 사람,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진노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부분을 만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은 죄인이야, 무조건 다 끌어버린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온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그렇게 평온하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게 살기를 원하는 건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분열, 갈등, 분노, 투쟁, 싸움 이런 단어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의 삶에서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조금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다는. 그 대신 만약에 일치나 평화, 용서, 화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잘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투쟁하는 사람이나 싸움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신앙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투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바로 지금 생각나는 대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투쟁이라는 말을 신앙과 같이 연결시키면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냐면 종교 급진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그래서 호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자의 모습을 여러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신앙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악과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 투쟁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자랑해서요,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말 세리를 완전히 뭐 진짜 뭐 발의 때처럼 우리는 깨끗하고 우월하고 저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혐오감이나 불편감을 주는 그런 것들로 투쟁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빛을 보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두 보여주는 여러분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9절에 있습니다. 빛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자꾸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만 있으려고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젠 됐어. 나는 천국가. 그러면 됐어야. 이게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1 플러스 2는 그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수학 문제 풀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대학교 가겠어요? 못 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만큼은 여러분, 자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신앙처럼 자꾸 위로받고 격려받고 복받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주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직분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어. 그럼 됐어야 해. 그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거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저도요, 그 얘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여러분 짜잖아요. 근데 바닷물에 소금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다 전체를 보면요, 바닷물의 소금 함량은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도 바닷물은 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요, 줄어서, 그것도 지난 30년 동안 한 세대 동안 줄어서 46.5%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발행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46.5%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가장 많은 성경을 발행하는 이 나라가 여러분, 세상을 정말 밝게 하고 이 나라가 정말 변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일까요? 대부분의 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고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뭐 교파가 갈라져서 힘을 못 쓴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신교, 캐톨릭, 그 다음에 종교 다 합치잖아요. 그럼 미국 인구의 65%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미국이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주하는 신앙을 가진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만 뜻하면 돼요. 그냥 빛만 받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요. 오늘 보면 구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나만 잘났다, 나의 의를 나타내고 살지 않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눈이 열리게 합니다. 악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일을 공정하게 하고요. 속임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실과 선과 의로 사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열매 맺는 삶,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빛의 열매가 있는 곳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삶의 열매도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가끔 우리가 듣잖아요. 가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켜보십시오. 전부 다 배드 뉴스입니다. 어떻게 되는 게. 굿 뉴스는 없어요. 다 어디서 누가 사고당하고 죽고 뭐 전쟁이나 이 얘기입니다. 병이 어떻게 됐고. 굿 뉴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빛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빛의 열매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의 이야기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휴스턴 지역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코로나를 한참 어려울 때 근근히 식당을 운영하던 한인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코리안 스타일 누들 하우스라는 그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 단골 손님이 생겼대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투고 음식을 팔며 힘들게 가게 운영을 근근히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이고, 오늘은 가게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하루 한 단골 손님 부부가 와서 40불어치의 음식을 주문하고 픽업해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픽업해 가면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데 450불에 팁을 주면서 거의 500불을 지불하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되는 한인 업속장이 무슨 착오가 있는 줄 알고 액수를 정정해서 거슬러 주시니까 그 손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요즘 많이 어렵지요? 같이 기도하며 이겨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00불을 건네주고 나갔다 그럽니다. 그 순간 이 한인 업소 주인이 눈물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단골 손님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부부는 평소 소박한 부부였답니다. 그저 돈이 많아서 그런 기부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손님의 눈빛과 표정을 읽고 그는 울고 말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행동들이 여러분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빛의 자녀들이 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요, 그 근본이,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궁극적인 동기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럼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요,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도 그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속의 죽음의 고통과 죄의 무게를 아시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처절한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겠냐고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게 일어나서 이름이 원래는 봉성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이름이 최곤농 목사님으로 변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복음을 전하신 분인데 가는 곳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신 분이십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한테서 이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모란방에 올라가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분이 계셨답니다. 바로 이 최곤농 목사님이셨대요. 여러분,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일본 순사가 그를 붙잡아놓고 너 신사참배를 반대해? 그러면서 때렸답니다. 그랬더니 예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놈이다 해서 다른 말 안 하길래 때리니까 또 예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릴 때마다 예수! 예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예수밖에 모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최곤농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몸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944년 3월 1일 최곤농 목사님은 감옥에서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금식기도가 끝날 무렵이 됐을 때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몸이 쇠약해져서 감옥에서 병보석으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실려 나오시면서도 그 희미한 목소리로 예수천당을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 지 사흘 만에 소천하시게 됩니다. 이 최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은 이거였습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부디 승리하시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천당만 외치다가 하니 최곤농 목사님 보면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 이 신앙의 열정을 지금 갖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잠에서 깨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봉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깨어 일어나라고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며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잠자는 것에 취해서 아직도 여러분 졸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 깨어 일어나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